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좋은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좋은 믿음의 본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졌던 대표적인 가장 높은 표본은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서신서에는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어차피 그 상관되는 구절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본문으로 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택한 것은 여기에 그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핵심되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이르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그 감각 없고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고 내용이 없는 것과 달리 우리 믿는 자들은 저들과 다르다 이거죠. 그때 무엇 때문에 다르냐 할 때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많죠.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평화와 또 안심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운명에 관하여 우리 존재의 가치에 관하여 성경이 약속하는 복들 외에 지금 우리가 따지려는 것은 책임지고 채워나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책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느 시대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의 유혹에 져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훌륭한 의사란 병 잘 고치는 의사죠. 그렇죠? 좋은 음식점이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좋은 교회란 거기 생명이 태어나고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일과 사람 좋아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좋은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대치해버립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는 음악성을 제1원리로 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감사가 제1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큰 교회다, 이름 있는 교회다 그러면 프로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성가대는 왔답니다. 그죠?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죠? 조금 찢어지게 울리는 게 하나 흠이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봉사하던, 전도사로 봉사하던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성남에 76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그 개척교회를 내고 아직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전도사들이 교대로 가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3일 저녁에 하루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골조만 이렇게 세멘트를 해서 골조만 돼 있고 안에 맨 바닥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지금 예배를 보는 겁니다. 성가대도 없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가족 찬양을 하는데 한 가족이 그날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된 가족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아버님이 그만 완벽한 음치였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절부터 4절까지를 힘차게 너무나 열심히 그 찬송을 하셔서 애들 둘은 견디다 못해서 2절 할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얼굴이 빨개서 입을 못 열고 찬송가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남편 혼자 독창을 한 꼴이 됐는데 저는 제 평생에 그보다 감동스러운 찬송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남성성가대를 놀려먹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씹을 맛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동준 목사가 저희 교회를 떠난 이후로 마땅히 씹을 뼈다구가 없어서 혹시라도 시험 받지 않기를. 성가대원들이야 뭐 시험 받겠습니까? 뭐 사실이 그런 걸. 혹 가족 중에나 여러 성도들 중에 왜 저렇게 목사님은 성가대를 못 잡아먹어서 그럴까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새 사람 된 표죠. 자기 증명을 하는 차원에서라면 이렇게 못하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인데 이 새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문제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3장에 가면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그 본을 보이는 설명으로 가보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겁니다. 새 사람이 뭡니까? 주 안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 그의 모든 것인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저희들의 그 섬기는 신은 자기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전도일변도가 되어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칭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분의 구원에 너무 치중해서 구원이 가지는 풍성한 내용, 예수 믿은 자의 변화, 전인격적인 영광된 변화, 책임있는 성화의 영광, 이런 쪽은 약화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라는 이 신분의 변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감동, 열심 이런 것들은 늘 있는데, 그 예수 믿은 자의 수준의 변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의 창조물, 거룩한 창조물로서의 내용이 발휘되는 그런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같은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게 뭐예요? 오해받는 거죠. 그죠? 오해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오해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목숨을 걸고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고 충성되이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급기야 이 로마 감옥에까지 압송되어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의 사도로서 일한 일에 대하여 물론 당시 로마 정권이나 유대인들 모두가 반대하고 그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편, 같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당시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다, 만일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였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겠는가 라는 시기를 하는 반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히자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바울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하는 그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라 하는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핍박을 받는 소그룹인 이 믿음의 이 공동체 내에서도 바울을 반대하며 시기하여 그의 갇힘을 계기로 삼아서 더 떠들고 다니고 더 열심을 부려서 자기네가 옳고 바울은 아니라 하는 무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을 편드는 추종자들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애썼으며 목숨을 각오했으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또 붙잡힌 선생님 대신에 그 추종자들이 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간 길이 맞노라 변명하기 위해 열심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감옥 속에서 바울이 들었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라 그럴 것 없이 저도 포함시킵시다. 저도 이거 극복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참 성질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죠. 야, 일이 더블로 되지 않았느냐? 내가 갇히는 바람에 더블로 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잘 됐냐? 뭐라고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달라진 것입니다. 이건 무슨 윤리나 도덕의 차원일 수가 없죠. 무슨 사상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이 갖는 부요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나가 싸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명예를 뭐 먹칠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먹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지울 수도 어떻게 나쁘게 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하여 세상이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평가하며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세상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 신자된 내용의 부요함을 놓치면 우리는 늘 가난하고 우리의 가난함은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을 가난하며 세상의 것으로 기대하며 채워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는 이 말은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복음이요 전도용의 구원에 관한 1차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복음이 뒤이어오는 언제나 수반되는 구원 얻은 자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의 운명의 변화와 함께 늘 수반되는 예수를 믿는 자의 복된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여기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거냐면 이런 비장한 마음, 말하자면 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죽일려면 죽이십시오. 이런 비장한 자리가 아니고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육류가 오늘날 같이 식용으로 도살되어 정육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섬기는 국가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시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리는 고기 먹지 않겠다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거기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가 소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상이 나오느냐 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못 먹을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왜요? 우상은 없는 거 아니냐. 바보들이 그런 신이 있다고 지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 실상은 없는 거 아니냐. 없는 신한테 바친 건데 무슨 다른 신에게 뭘 섬기고 말고가 있냐. 말 못 알아듣죠. 그냥 돌 앞에 놨다가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나 이제 이따 8장 볼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꺼리낌 없이 먹지만 그런 우상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자가 보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걸 동격으로 놓을 테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고 다른 많은 신 중에 한 분이라고 오해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거예요. 그때 지금 싸움이 뭐냐? 믿음이 연약하여 가지는 믿음의 방법, 기준과 믿음이 좀 높아서 가지는 믿음의 기준과 방법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없다. 성수주일이라는 것을 어느 만큼 해야 된다. 저는 재건파에서 컸어요. 재건파는 성수주일을 어느 만큼 엄하게 지켰냐면 주일날은 차도 못하게 돼 있어서 먼데 사는 분들은 토요일날 차 타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주일 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월요일 새벽에 차 타고 집에 가곤 했어요. 성수주일 한다고. 그러나 성수주일의 개념은 그 일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이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분은 제가 쓴 책 중에 안식일과 기도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누구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보세요. 사서 보라 그러면 또 책 팔아먹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누가 빌려가서 갖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도 길게 강의를 했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래서 성수주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린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짜장면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자 질문이 들어왔다니까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짬뽕은요? 하여튼 중국집에 붙어있는 메뉴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주루야에 산다는 건 그런 차원에서 네가 가진 신앙이 너 혼자 오르면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말하죠. 주께서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옳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언제 졌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왜 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주 안에 서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갖는 새 사람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이고 서른 것이라고요. 우리는 신앙을 동원해서도 난 옳고 넌 틀리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어디 갔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눈이 나빠지니까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춤을 춰요. 신직상 집사님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춤을 춰요. 딴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 많이 본 사람만 생기는 병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으면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옳은 것이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고요. 늘 그런 얘기했죠. 똑똑하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요. 그 똑똑한 사람 하나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야 돼요. 에? 그러지 마시라고. 진짜 똑똑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덕을 봐야죠. 덕을 봐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을 상기합시다. 가진 자의 미덕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푸는 거라 그랬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팍팍 쓰십시오. 얻어먹는 사람의 미덕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첨을 떠는 거라 그랬습니다. 얻어먹으면 감사하십시오. 그 아첨이란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아시겠죠? 얻어먹었으면 감사하십시오.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서로가 떳떳한 것이요 잘난 것입니다. 어렵게 살고 얻어먹고 살고 혜택을 입고 살고 이렇게 살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못나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속이는 말입니다. 최영의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되셨는데 세계 역사상 최고의 무도인이었던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그 모든 공수도 유파들을 다 대련으로 물리치고 극진회라는 그 무도회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무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요르단 국왕인 후세인 왕도 제자고 지금 스페인 왕인 카를로스도 그의 제자며 007로 유명한 숀 코네리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일대기가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10권에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같은 무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지 못해서 이분이 오히려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훨씬 그 소문이 덜 났는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 고우영 씨가 만화로 그린 내용 속에 기억할 만한 그 장면이 나와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실화인지 어느 만큼 극화된 건지 모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두고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약간 극화한 걸로 압니다. 이제 최배달 씨가 이름을 배달이라고 이제 나중에 바꿨습니다. 귀화하면서. 최배달 씨가 도장을 이제 만드는 게 꿈인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도장을 할. 어떻게 남의 창고를 하나 이제 얻고 제자를 이제 몇 명 간신히 구했는데 하루는 어디서 정말 길거리 불량배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 실제로 최영희 씨의 그 제자 중에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만화에 기록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와라 히데유키라는 그런 이제 제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젊은 아이죠. 그런데 아주 그 무술에 재능이 있고 비범한 것입니다. 근데 애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대련 시작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 그냥 한방 먹여서 케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니까 싸움에 인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같이 있는 도장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들 병문안을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 아시와라 히데유키라는 놈 못 쓰겠습니다. 불량배인다다가 도통 애가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병을 가갖고 위로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선물로 갖다 놓은 모든 음식을 다 처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꾸중을 합니다. 너 왜 그랬냐? 아니, 같은 문화생이면 혈육보다도 가깝다고 돼 있는데, 같은 전우인데, 그럼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죄란 말입니까? 또 할 말은 없죠. 이게 무슨 예에 관한 문제지,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도 그러는 법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자들 입을 통해서 걔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뭘 훔치는 걸 봤습니다. 뭐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선생된 이 최영희 씨가 미행을 합니다. 가보니까 이 녀석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옛날 그 하수도 같은 거 하는 이런 큰 토관을 쌓는 그 토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고아인 거예요. 저놈이 저기서 사는구나 보니까 도복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 옷을 입고 시장으로 나오더니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정말 가게에서 뭘 훔치는 겁니다. 여기서 슬쩍 저기서 뭘 슬쩍 훔쳐요. 이놈이 정말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뒤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봉다리 하나 가득 훔쳐가지고 가서 자기 집 토관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걸 몰래 쫓아가서 봉다리를 딱 잡으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놈. 그래서 후닥닥 놀래면서 이 봉투를 뺏으려고 하는 걸 선생이 뺏어갖고 탁 털어보니까 훔친 것이 아니라 주워온 것들인 겁니다. 먹다 버린 사과, 뜯어낸 배추 잎사귀, 썩은 도마도, 이런 것들인 겁니다. 아차 싶었죠. 스승이 미안하니까, 얘야, 우리 이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나 좀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가 봉지를 내팽개치면서, 선생님,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서 최영희가 이제 코가 속잖아 빠져갖고, 그래, 내일 보자.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힐끗 뒤돌아보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놈이 집어 던졌던 물건을 다시 주는 겁니다. 잘난 놈이군. 성질 부리고 버릴 일이 아닌 겁니다. 주워 먹어야죠. 그게 얼마나 잘난 건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잘난 건지. 옛날 만화책에서 본 겁니다. 우리 아들 만화 볼 때 슬쩍슬쩍 뺏어서. 거기도 이렇게 센 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만한 실력이 없어요. 남 좀 가지고 재면 말해요. 재라 그러세요. 이 가지면 생기는 제일 큰 병이 뭐죠? 말과 행동을 삼가하질 않습니다. 누구도 어려워하질 않습니다. 가졌거든요.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졌고 성공했는데 재야지요. 그쯤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더 재겠어요. 길면 한 2000년 재나요? 뭘 겁을 내세요. 재야지요. 지금 안 재면 언제 재요. 천국에서도 재는 거 허락 안 되고 지옥 가도 재는 게 허락 안 되는데 여기서 재야죠. 웃으세요. 박수 쳐주세요. 진심으로. 왜 그쯤 실력이 없죠? 못 가졌으면 도대체 뭐가 꿀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받았잖아요. 뭐 더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건 다 그것 옛사람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거 집어 던지자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바로 다 그 고기 얘기예요.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여 내 자유가 나의 양심으로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남을 해치지 말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이 우상제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걸 이렇게 풀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지금 이 우상 제물을 놓고 하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 제물 먹을 수 있어요. 왜?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다른 신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네가 가진 믿음의 지식과 자유를 보고 그의 연약한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네가 잘못한 거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이 물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지만 지식 홀로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요. 지식은 꼭 무엇을 앞세워야 하느냐, 앞에 있는 것 같이 8장 1절 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지식은 그건 틀린 것이니라 이거예요.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이란 뭘 의미하느냐, 나 옳다, 나 맞다, 나 잘났다, 너 틀렸다, 너 못났다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동반되면, 사랑은 언제나 그 지식을 나 잘났다, 너 못났다는 절대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 지식과 내 자유를 절제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내 자유를 양보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유익을 위해서 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느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혈서 쓰고 돌격하는 비장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누가 와서 머리에 권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하는 말이 아니고 일상생활, 평화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려가는 길과 목표와 내용과 원칙과 그 성격에 관한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너무 능력으로 왔고 업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가지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를 위해서 살며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일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도 나 잘났어고 교회 와서도 나 잘났어가 됐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장로권사 투표를 합니다. 되신 분이야 표정관리가 어렵지 않겠죠.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죠. 뽑는 사람에 비해서 후보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맡은 게 무엇이 영광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고 칭찬받는 것. 모든 우리 주변이 성공을 축혀 세우니까 믿는 사람들마저 다 거기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 앞에 봉사하겠다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받는지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내가 있음으로써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핑계될 수 없는 신자된 자의 마땅한 믿음의 굵은 원칙 기억하고 승리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주 안에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받는 복된 자리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관용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져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길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일란 다 등 뒤로 돌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주를 본받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